지금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사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 맞습니까? 한 번 더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이들을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잘 돌봤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부족함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피면서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은 하지 못하도록 교훈도 하고 좋은 것은 또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너무나 잘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종들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가정에 참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이 아담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왜 하나님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고 나는 왜 그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라는 그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러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아버지만 매일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냐고 나도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면요 그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러 가자. 이전에는 내 아버지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밭에는 형만 보내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귀찮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처럼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르르 봄을 당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자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간섭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자꾸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왜 자꾸 제약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간섭하시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왜 이것은 하라고 그러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요, 또 이런 본능들이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탄에게서 샀으니까 이제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내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둘째 아들이요,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아버지 몰래 술도 마셨습니다. 아버지 몰래 담배도 태웠습니다. 아버지 몰래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몰래 다녔지만은 사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다니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숙해서 돌아오기를,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참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저한테 이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겹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 이제부터 간섭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제 몫의 재산 떼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요, 눈물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이 아들을, 사실 아이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몫의 재산을 떼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좀 길지만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여 슬프다. 슬프다, 내 자식들이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거절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슬프다, 내 백성이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만 한번 먹으시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슬퍼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슬프다, 내 백성이요, 내 허물진 백성들이요. 당신이 창조한 백성에게서, 그 인간에게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흥청망청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그 옷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마시면서, 누리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길임을 알지도 못한 채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이 좋아서, 쓰고 있는 돈이 좋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향락이 좋아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1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면요, 며칠이 안 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먼 나라가 나옵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말은 얼마나 떠나고 싶었는지,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떠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먼 나라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떠나갔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다 정리하고는 떠나갔죠. 떠나가서는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큰 집을 마련을 하고 종을 거느리고 마차도 사고 그리고 술친구도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서 교태를 부리는 여자들도 생겼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내 세상이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정말로 좋다고 이 둘째 아들이요, 그래서 막 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사실 돈 보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요, 여러분 돈이 있다면 그 돈 보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잠언 2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재물은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요 이렇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귀결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돈이 있을 때에 주변에서 충성하며 교태를 부리던 그런 여인들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붙어있습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친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쓰면서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돈이 내가 없어지니까요 다 떠나가 버리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납니다. 외롭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허무한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개념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멸망할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해결책 없이 살고 있죠.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면은 뭐 하겠습니까? 지구에서 1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토성에 이 탐사선을 쏘아 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에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목사님, 세상에 왜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겠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그렇게 죽이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왜 뉴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죠? 왜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 그리고 지진들,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태풍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싱크홀이 뭔지 아세요? 가라앉는 겁니다. 땅이 가라앉아버리니까 갑자기 호수물이 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집이 내려앉고 길 가던 차가 전복이 되어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기상이변, 이전에는 없던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을 죽입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일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우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가 잘못된 것이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지구상에 흉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죠. 잠언 23장 5절 말씀 보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치의 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버린다. 지금 재물에 이 눈을 두고 주목을 하고 있다면요,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재물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휙 하고 날아가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날아가버립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 날아가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눈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면요, 다 날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귀 영화가 있을 때는 자신이 잘난 척, 그 착각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흉년을 당하여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재난만 걸면은 없는 것처럼 만나자 그러면은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제서야 깨어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추워야 그래야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한 가닥 줄기 그 하늘의 실이라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보 예수님 믿자고. 보통 때는 콧방귀를 끼던 그런 소리인데 이제는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배도 고프고 춥고 집도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얻어먹으면서 붙여서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요, 이 둘째 아들을 그냥 곁에 두고 먹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시골에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죠. 그래서 돼지를 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푸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여기에서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돼지 오물이 묻고 그리고 냄새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돼지 지엄 열매 좀 먹으려고 그래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참해 있는데요. 그제서야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 하지 말랬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제서야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제서야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 아버지에 관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요, 자식은 40이, 50이 되어도 아기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70, 80이 되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요, 그때도 아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같습니다. 물가에 내어놓은 아기 같죠.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70대 할머니가요, 50대 아들과 더불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표를 사면서 깜빡 잊어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내면서 여기 어른표 하나랑 애기표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요, 학교 갈 때 차조심하라, 차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인사를 하고 갈 때 정근아 차조심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요 그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 말씀 늘 하는 인사치레 그 개근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냥 대충 네 하고 그냥 뛰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 녀석을 학교에 보내면서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인사가요, 인사 꾸벅하고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차조심해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 한마디가요, 이제서 제가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에 듬뿍 담겨 있어서 염려와 걱정에 되어서 하는 말씀을 압니다. 다 키우는 이 아들요, 길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차도심해라. 이 속에는요,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83세 아버지하고 53세 아들하고 집에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담벼락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83세 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53세 된 아들이 그럽니다.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고맙다. 근데 조금 있다가요, 이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근데 저기 앉아있는 저게 뭐냐? 예, 아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자꾸만 잊어먹어서. 근데요,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저 담벼락 위에 앉아있는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조금 전에 아르케 드렸잖아요. 왜 자꾸 잊어먹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까치! 이러고 말고. 까치라고요. 까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요, 미안하다. 내가 자꾸 잊어먹어서 미안하다. 속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더니 뭔가 뒤적뒤적 하더니 일기장을 하나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기장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울 때 33세에 쓴 육아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보면서 읽어보라고, 아들에게. 야,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보는데 아들이 그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살짜리 아들과 함께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담벼락에 까치가 내려와 앉았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아, 까치.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아들은 그렇게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23번이나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대답을 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래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 일기가요, 그 일기장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세 번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23번이나 물어보아도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그 아들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로 다 떠나가고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된 이때에 그를 그렇게 돌봐주었던 아버지, 그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돈을 달라고 할 그때에도 꾹 참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 그제서야 떠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에 났습니다. 잘 먹고 살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힘들고 아프니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18절 말씀,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이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것 같죠?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도 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요. 대구를 오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뿔싸 이 차가 지금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으로 아파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깨달았으면 이제 뭐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까? 행동이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차에서 내려서 대구를 향해서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다면요. 이제 내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백성, 돌이키는 사람, 주님에게로 이제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서 그 길로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은요 절대로 박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제가 그 아버지 입장이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돈 다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창기와 더불어서 그 돈 다 써버릴 수 있느냐, 이놈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고 죄악 가운데 퍼져 살다가 결국 두 손 들고 돌아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맞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행동도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자력으로 살도록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지금 먹지 못해서 가죽과 뼈가 붙었습니다. 살도 다 빠지고 머리는 길러서 옷은 돼지 오물이 묻어서 냄새가 나고 손톱도 길고 그냥 귀신이죠. 저기서 그런 한 상거지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지저분해진 아들을 보면서 딱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외롭게 아파하면서 혼자 한번 버텨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그것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먹여줄 것이라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다 압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했고 혼자 살기 힘든 그것을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던 그 모습, 그 아픔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요, 그 가슴에 꼭 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이다.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 내 아들이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새가족이 오셨는데요. 그 새가족이 돌아오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기쁨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밥맛이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가 돌아오니까 그 아들 보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냥 송아지 잡지 말고 어떤 송아지 잡으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장기와 함께 아버지 재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뭐가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제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로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슬퍼하고 있는 아들, 그리고 배옷을 입고 죽으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이 춤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면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라, 네,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